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훌륭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로버트 드 헬즈 장로님의 건강이 다소 나아져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오다 시의적절하다고 사제되는 어떤 생각과 느낌을 전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이 지상에 산 지도 이제 84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찰스 린드버그가 단발 엔진의 자석이 하나인 단엽기를 타고 세계 최초로 뉴욕과 파리 간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에 성공했던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84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인간이 달에 갔다 온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어제의 공상과학 소설이 실제로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마저 우리의 시대의 기술 덕분에 너무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좀처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이얼식 전화기와 수동타자기를 기억하는 분들에게 오늘날의 기술은 단지 감탄만 자아내는 정도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 역시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한때 적절치 못하고 부도덕적이라고 여겨지던 행동이 이제는 용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 만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최근에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영국 랍비들의 지도자인 조너던 삭스가 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내용 중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1960년대에 거의 모든 서구 사회에서 도덕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 자제적이라는 전통적 윤리가 송두리째 버려졌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비틀즈는 노래했다. 유대 기독교적 도덕률은 버려졌다. 그 빈자리를 메꾼 것이 좋으면 뭐든지 해라는 말이다. 십계명은 창의적인 열 가지 제안으로 다시 쓰여졌다. 랍비 삭스의 탄식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금융자본을 남용해 왔던 것처럼 무모한 방종으로 도덕 자본을 남용해 왔다. 종교가 세계의 많은 곳에서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 사라, 써라, 입으라, 과시하라는 문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 도덕이란 진부한 것이고 양심이란 겁쟁이들이나 쓰는 말이라는 메시지가 횡행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명은 너는 들키지 말지어다가 되어버렸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애석하게도 랍비의 이 말은 우리 주위의 세상을 대체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절망하여 손을 쥐었자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도덕이란 진부한 것이 아니고 양심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변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이지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셨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그에 못지않게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귀를 기울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메아리쳐 들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의 행동 규범은 분명합니다. 절충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규범은 십계명뿐 아니라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규범은 주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현대에 계시된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서 모든 영혼까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지자 몰몬은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듯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불변하심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닻으로 이 닻에 단단하게 동여매어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면 알지도 못할 바다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듯이 보일 때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고수하는 행동 규범 때문에 생활에 제한을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지만 구주를 따르고 계명을 지킴에 따라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영보다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주고 영혼에 더 큰 평화를 주는 것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영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우리 중 누구라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버린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에 걸맞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거절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하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영생을 포기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폭풍우는 이따금씩 우리 집 문을 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폭풍우가 이 필멸의 인생에서 하게 되는 경험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구주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그러한 폭풍우에 대처하고 배움을 얻고 극복할 준비가 훨씬 잘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3리파의 18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주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저는 12살쯤 되던 무렵에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얼마간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고 그럭저럭 5달러를 모았습니다. 당시는 대공황 시절이라 5달러라는 돈은 특히나 12살 된 소년에게는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모두 합쳐 5달러에 달하는 동전을 아버지께 모두 드리고 대신 5달러짜리 지폐를 받았습니다. 그 5달러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사려고 계획했었다는 것은 알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돈이 제게 무척 중요했다는 것만이 기억날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집에 세탁기가 없었던 때라 어머니는 매주 빨아야 할 옷들을 세탁소에 보내셨습니다. 2, 3일 후면 우리가 젖은 빨래라고 불렀던 빨래더미가 집으로 되돌아왔고 어머니는 그것들을 뒤뜰 빨래줄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5달러 지폐를 청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짐작이 가겠지만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은 채 청바지가 세탁소에 보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뒤늦게 깨닫고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빨기 전에 통상 호주머니를 확인해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발견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돈이 세탁 중에 거의 틀림없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 돈을 주운 세탁소 직원은 설사 돌려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질 것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제 5달러를 찾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습니다. 제가 청바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넣어둔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I paused. I wanted that money.
어머니는 제 돈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원했고 또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돌려 젖은 빨래가 되돌아올 때까지 호주머니에 있는 제 돈이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나긴 이틀이 지나 젖은 빨래를 갖다 줄 배달 트럭이 올 때쯤 되었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트럭이 멈춰서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젖은 빨래를 집에 내려놓자마자 저는 제 청바지를 움켜쥐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젖은 돈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돈을 꺼내며 깊은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도는 수없이 응답되었습니다.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 보낸 날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관계가 없다면 저는 말 그대로 길 잃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갖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필요로 하는 그분의 영감과 인도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한 영감과 인도는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감을 통해 저와 교통하실 때마다 저는 언제나 겸손해지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 영감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배웠으며 그런 영감을 자주 받았습니다. 1987년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을 헌납하던 기간 중에 상당히 극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이 첫날 모임, 즉 헌납식 두 모임을 우리와 함께 하신 후 집으로 돌아가셨기에 남은 모임은 제가 맡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프랑크푸르트 성전 지역 내에 사는 네덜란드 회원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뛰어난 지도자들 중 한 분인 피터 모릭 형제님과 각별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저는 모릭 형제님을 불러 그분이 동료 네덜란드 회원들에게 말씀하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연사로서 말입니다. 그날 아침 성전에서 모릭 형제님을 보지 못했기에 저는 지역 회장이셨던 카를로스 E.S.A. 장로님께 모세 형제님이 모임에 참석했는지 묻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려고 막 일어나려는 찰나에 S.A. 장로님으로부터 회신이 왔는데 모릭 형제님은 다른 곳에 일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으며 헌납식 모임에는 다음날 미군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연단에 섰을 때 저는 피터 모릭 형제님을 첫 번째 연사로 발표해야 한다는 틀림없는 영감을 다시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SA 장로님으로부터 모릭 형제님은 분명히 성전 안에 없다는 전가를 받았기에 제 모든 직관과는 상반되는 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감을 신뢰하며 합창단이 부를 곡목과 기도할 사람을 발표한 다음 첫 연사는 피터 모릭 형제님이라고 알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며 SA 장로님을 힐끗 보니
I saw on his face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가 모릭 형제님을 첫 번째 연사로 발표했을 때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쪽지를 받아 분명히 읽었을 텐데 성전 내에 있지도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제가 모릭 형제님을 연사로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각에 피터 모리 경제님은 포스스트라스의 지역 사무실에서 열린 어느 모임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던 중에 그는 갑자기 당시 지역 대표였던 호크스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저를 성전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조그마한 스포츠카를 다소 빨리 모는 분으로 알려졌던 호크스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분 내로 모셔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왜 성전에 가야 하죠? 모리 형제님은 성전에 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꼭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곧장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합창단이 장엄하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어느 순간 피터 모릭 형제님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잘 되리라는 감미롭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모릭 형제님은 여전히 왜 성전에 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개의 기도가 끝날 무렵에 성전 현관문에 들어섰습니다. 허겁지겁 홀에 들어선 그분은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으며 이제 피터 모릭 형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SA 장로님께 놀라움을 안기며 피터 모릭 형제님은 곧장 방 안으로 들어와 연단에 섰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모릭 형제님과 그분이 말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뿐만 아니라 모릭 형제님에게도 왔던 그 영감을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때 잊지 못할 경험은 저에게 그런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하며 그런 다음 영감이 왔을 때 그 영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프랑크푸르트 성전의 헌납식에 있었던 피터 모리 형제님이 전하셨던 강한 간증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문의 여지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시험을 무사히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포함한 그분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며 소망과 용기를 갖고 의로운 가운데 강하고 굳게 서며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우리의 주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사회의 도덕성이 눈앞에서 와해되어 가는 이 시기에 주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성스러운 구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